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역대제하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덕분에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통찰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은 때가 무르익으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미리부터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께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머지 다른 약속도 받게 되리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은 뒤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떨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는 당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 그 어떤 이름의 세력보다 훨씬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Tempted and tried, we're oft made to wonder why it should be thus all the day long. While there are others living about us, never molested, though in the wrong.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death has come and taken our loved ones, it leaves our home so lonely and drear. Then do we wonder why others prosper, living so wicked year after year.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we see Jesus coming in glory, when he comes from his home in the sky, then we shall meet him in that bright mansion.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역대지하 제29장.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안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양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아스 자속 가운데서는 아마스의 아들 마학과 아샤라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르 아들 아사라가 나왔고 게루슨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사브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마따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열과 시므이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덟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덟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이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일곱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수듬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수장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로 드릴 수듬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주와 거문구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는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수당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베라에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오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 8장 9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침을 준 바울은 이 10장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바울은 그의 서신들마다 보는 대로 절대로 자신의 학문이나 위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길게 증거하느냐 하면 자신이 세운 교회인 고린도에 들어와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 비판적으로 모함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자신으로부터 들은 복음이나 신앙적 교훈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죄의 성격은 자신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에게 흠집을 내므로써 그런 사람보다는 자신이 낫다는 옳지 못한 자세를 1세기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르지 않음을 오늘의 정치 세계에서 자주 보아오는 사실들입니다. 사람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그것도 옳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이 합당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바울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간교한 자세를 짐작할 만합니다. 오늘도 개인의 인격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참 쉽지 않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거짓이 더 진리 같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바보스럽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종말의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있든 멀리 있든지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한량없이 유순하고 또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담한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도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바울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자세에서 그들을 대한다면 참으로 담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다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처신의 모습이죠. 대상에 따라 자신을 맞춰서 좋은 평가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바울은 1절 상반절에 이 말은 사실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모함하려는 적대자들의 표현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지만 막상 얼굴을 대하고 만났을 때는 비굴하고 우유부단한 것이 바울이다 라는 악의적인 표현은 사실에 있어서는 절대로 바울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참기 힘든 적대자들의 모함은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에 따라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1, 2절의 모두는 바울의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모함이지만 바울은 이들을 대하듯이 고린도 교우들을 대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적어도 거짓 일꾼들까지 부드럽게 대할 수 없는 진리의 사도였었습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권면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인간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진리나 종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은 한결같은 자세가 될 것이고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바뀌지 않고 일관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결국 육신을 입은 상태로 움직이고 일하고 있지만은 그 삶의 목적이 육신의 부유라든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했습니다. 4절인데 바울의 싸우는 무기는 결국 칼이나 창같이 육신을 상해서 적군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잘못된 이론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어쩌면 바울 사도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1세기나 21세기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종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모든 사상이나 생각, 이론을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함으로써 복음으로 살게 하는 이런 귀중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6절에 했는데 결국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라도 온전히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종하고 있다. 너희들도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나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육신의 기준에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준에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육신의 싸움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적인 이권이나 유리한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복음을 헛되게 만들려는 허황된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생명과 진리의 변호인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들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거짓 스승들에게 속아 그리스도와 바울을 대적하는 저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벌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을 형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외관상으로 우월하고 탁월하고 잘났다고 해서 복음을 바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권세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자들과 같은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백성들로 천국의 백성들로 세우려고 주신 권세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바른 역할을 위해서 서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외모를 꾸미는 요소는 참 많습니다. 태생, 또 집안, 학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헌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그의 초라함을 오히려 존경하고 귀하게 대하던 고린도 교우들은 그럴싸하게 꾸미고 나타나 자신들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그들에게 속아 바울의 외모를 비웃고 그의 하는 일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적대자들이 자신들의 세상적 가치를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세운다면 바울과 디도는 더욱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8절인데 하나님께서 직분이나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주신 것조차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무서운 형벌이 있을 줄 알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를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실족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합니다. 결국 바울을 문제 삼고 왜곡시키고 거짓 하나님의 종으로 몰아붙이는 저들의 간교한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잘못된 자신들을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싸움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패를 아십니다.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은 좀 불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아시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관계 갖기를 두려워하는 주위 사람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람들, 신체적인 두려움, 재정적인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빠듯하게 살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모든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할 것이냐 행동하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망각할 때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심도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연극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중석 중앙에 홀로 한 관객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할 때마다, 신실한 일을 행할 때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관중석에서 박수치며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그래서 특히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란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구세주이고 우리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